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범죄로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온 장이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월 하면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린이날을 보내고 이제 어버이날을 보내고 아무튼 5월 되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원래 소풍에 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소풍 가기 딱 좋은 날씨가 돼버렸어요. 햇빛도 안 비치고 비 온다 그래갖고 연기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가정의 달 그리고 소풍 너무 중요한데 이 말씀을 좀 먼저 할 수 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소풍을 가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이죠. 하나님이 창세기 이제 1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둘이 한몸 되게 하셔서 이제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게 하셔서 또 가정 안에 하나님이 자녀를 낳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이제 공동체가 풍성해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가정들이 계속 늘어나서 이 땅에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가정들이 충만해지는 걸 통해서 이 땅 전체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 하나를 한 명을 딱 지어 놓으시고 끝내지 않으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셔서 가정을 꾸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느끼는 거는 어떤 남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어떤 형제를 가장 온전히 세워줄 수 있는 거는 아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 남편을 돕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이 아내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형제가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아내인 것 같아요. 아내. 가정 안에서도 동일하게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좋은 형제를 기다리지만 말고 좋은 자매가 되면 좋은 형제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지으셨어요.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구약을 쭉 읽어보면 특별히 이제 창세기는 족장 시대라고 해서 이제 어떤 족장을 토대로 해서 그 가문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부르는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을 부르지 않고 결국은 그 가정 전체를 부르시고 한 사람을 불렀다고 해도 그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부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함께 들어오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나중에 이제 가정을 꾸리시겠죠. 가정을 이제 꾸리셨고. 그러니까 나 혼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돼. 나 혼자 하나님 잘 믿겠다. 나 혼자 뭔가 부르심 받아 가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 가족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받고 함께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내 가족 누군가가 이 부르심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르신 이 응답을 온전히 쫓아가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일단 가족을 버릴 순 없잖아요. 가족 버리고 나 혼자 부르심 쫓아가겠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족이 반대를 하고 가족이 이제 힘들어지면 부르심을 쫓아가는 것 자체도 좀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가정을 꾸리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만나게 되는 남편이, 아내가 또 함께 하게 될 자녀들이, 내 가정이 하나님 부르심에 함께 응답할 수 있는 가정 되도록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세요. 이제 그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 전체를 축복하는 백성, 네 씨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리고 이제 부르심을 따라 쭉 이제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아오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장면이 기록된 장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정 안에 있어야 될 게 무엇인지, 그리고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쫓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장면이라고 믿습니다.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인데, 이게 뭐 부르심이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한 말 같지만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함께 있는 공동체라는 것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나 혼자 뭐 따라가면 되겠다, 나 혼자 잘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한 몸으로 함께 따라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안에 두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러니까 교회보다는 가정이 훨씬 더 먼저 됐고 중요한 공동체.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교육은 학교에서 시키고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시키려고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출발은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신앙이든 뭐 교육이든 뭐든 이 가정 안에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밖에서 잘해도 이 기초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저희 성진이가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섬겼던 교회 청소년부에 한 70% 이상이 부모님은 안 다니고 이제 애들만 교회에 나온대요. 쉽지 않죠. 부모님은 믿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이제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제 하여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아주 충격적인 느낌으로 다가왔던 게 뭐냐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역할 놀이를 시켜보면 집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대충 보인대요. 그러니까 아이들 역할 놀이 이제 너 하여한테 뭐 아빠 역할을 시켜보던 아니면 이제 온유한테 엄마 역할을 시켜보면 엄마 아빠가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고스란히 이 아이들이 역할을 하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은 가장 쉽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냥 가정에서는 뭔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짜서 수업 시간에 맞춰서 뭔가를 가르치지 않지만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을 서로서로 보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거죠. 이걸 막 교육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믿음의 부모라는 걸 통해서 이 가정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를 가장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공동체로 지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죄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부모 자체가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의 공동체로 시작해야 될 가정이 깨지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죠. 요즘 가정이나 특히 청소년 문제의 많은 퍼센테이지는 이제 결손 가정. 이제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환경에서 크는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비행 청소년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깊은 상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의 인생 자체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교회 잘 다니는 부모님이었대요. 교회에서는 이제 믿음 강조하고 우리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막 이렇게 외쳤는데, 늘 집에만 오면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가 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막 외쳤는데 집에만 오면 늘 엄마 아빠가 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크는 아이들이 이제 헷갈리게 시작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늘 엄마 아빠는 돈 걱정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믿음대로 살 수 없다라고 이제 아이들은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 돈이 있어야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의 내면 안에 진리로 자리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모의 역할이.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안 믿고 이제 자녀인 우리가 먼저 믿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원칙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먼저 아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아니고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부모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유산들이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함께 좀 보고 싶은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굉장히 뛰어나고 완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마엘까지 낳게 됐고, 사라는 분명히 내가 너를 통해서 낳을 거라고 했는데 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잖아요.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무슨 아이를 낳게 하겠냐고 비웃었을 만큼, 믿지 않을 만큼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근데 오늘 그 장면, 이제 시험하시는 장면이 딱 나와요. 하나님 분명히 1장, 22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제 그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그냥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언약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했겠지만,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이삭을.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당시 이 족장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재산이기도 하고 가치는 자녀들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식구가 많아야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그 당시에 이제 힘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들이 없고 자기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는 심각한 치명적인 이제 뭐야, 아킬레스건이 될수 있었죠. 어쨌거나 100세에 난이 이삭, 아브라함에게서는 둘도 할수 없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라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 네 사랑하는 독자다.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에게 있어서 이제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그 어떤 것과도 이제 바꿀 수 없는 존재잖아요. 아직 여기는 자녀들 입장이니까 그 느낌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바꿀 수 없는 존재. 왜냐면 부모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있으려면 자식이 있어야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둘이 부부는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녀가 없으면 부모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려면 자녀가 없이는 부모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자기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때로는 자녀의 문제나 생명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부모에게는 있는 거예요. 요즘 세월호 문제가 그렇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이유는 어린 아이들이 죽은 것 자체도 그렇지만 그 어린 아이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슬플 수밖에 없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그 배에 타서 자기가 죽고 내 아이는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우리가 느끼는 그런 부모가 느끼는 자식을 향한 사랑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사랑했던 아들, 너무 귀했던 아들. 이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오늘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 밑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더 읽고 싶습니다. 12절 말씀 좀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 아니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고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멈추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한테 드리는 것을 보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 아니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은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그 가족에게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경외함이 가정 안에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경외함이 특별히 많은 것들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은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계속 이끌고 가기 위해서 테스트하셔야 될 한 가지는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이 나를 정말 경외하는 것. 나만 가장 사랑하는 걸 하나님은 오늘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결정적인 테스트로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가정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설사 아들이 자녀라고 해도, 그게 부모라고 해도, 그게 형제라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혹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가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쪽으로 변경될 수밖에 없으셨을 거예요. 이 땅을 사랑하면서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 부모를 사랑하지 마라, 자녀를 사랑하지 마라, 형제를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만 사랑하는가? 그 가정 안에, 부모 안에, 형제 안에, 자녀 안에 하나님 경외함이 그 가정 안에 있는가? 하나님 이것 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근데 이건 내 식구로 표현하는 게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 식구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가정 안에 경외함이 있는가? 이 가정 안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 어떻게 확인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테스트하신다라는 거죠. 이 믿음의 시험은요 아브라함만 통과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 심지어 이삭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듣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만 들었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따라서 철저하게 따라왔던 사람이 이삭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삭이 왜 번제물이 없냐라고 아브라함에게 물었던 장면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번제물의 전제단에 올린 장면까지도 이삭이 그렇게 이때가 한 10대 13살 정도라고 이야기해요. 15살. 그러니까 뭔가 사리 분별이 없고 뭔가 아버지에 무조건 끌려서 자기 의지 없이 행동하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가서 묶이고 있다라는 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때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다 경험한 게 이삭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삭이 왜 이럴 수 있었을까? 저는 다른 것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장면 전에, 이런 사건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살았는지를 이삭은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삭에게 얘기했겠죠. 너는 하나님이 이런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 나에게 주신 거다.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일하실 거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고 그 삶의 모습들을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거고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삭이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 이삭을 아브라함을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번제단에 묶이고 하나님이 멈추시고 여호와 일의 장면을 다 확인하면서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삭은 가장 분명히 배웠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 왜 이삭에게 이 사건을 경험케 하셨을까? 그럼 분명해요. 이삭도 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계속적으로 전해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아브라함 전체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받았던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 혼자 뭔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혼자 뭔가 순종하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셨죠. 그러니까 이삭에게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장면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데리고 가르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아브라함도 배우고 이삭도 배우고 아마 이것을 통해서 사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 전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만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창세기 22장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의 가정,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건 가정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많은 필요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사건 있고 문제가 있고 해결될 일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문제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부족한 것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것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족 안에 하나님 경외함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른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 잊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 가정에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족 되도록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경험해야지 이것 없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확률도 너무 높지만 오히려 다른 쪽으로 우리 삶과 가정이 인도함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도 이제 하이유와 오니와 신유를 낳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얘네들 제 거 아니죠. 저를 통해서 낳지만 얘네들 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 너무 사랑하지만 이 가족 제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제 목숨 제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우리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때로는 가족이 내 거 같아요. 때로는 자식이 내 것 같죠. 때로는 형제가 내 것 같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내 것 뺏기는 게 싫습니다. 내 것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억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걸 통해서 이것이 바로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가정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고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야 되는지가 쭉 연결되지 않으니까 엉뚱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원 목소리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교회 다니는 그 영화의 주인공들이 교회 다녀요. 근데 자식이 유괴를 당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 집사님, 신방 하시는 분들 찾아와서 교회 신방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괴되고 그 다음날 얘는 죽었어요. 시체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찢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그 찢는 장면은 뭐겠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결국 내 자식 죽었다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원망의 표현을 이제 성경책을 찢는 장면을 하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잃고 형제를 잃고 때론 부모를 잃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걸 우리 스스로 뭔가 이해하고 동정하고 그것을 받아줄 수 없죠. 목사님이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무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그 슬픔에 대해서는. 근데 중요한 건 그 주인공이 나에게 맡겨주셨지만 얘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저도 제 거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라고 온전히 알았으면 그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그분 자체를 부정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이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처리할 수 있을까를 힘들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찾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이 자체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해되지 않은 엄청난 슬픔과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하나님 그분이 마치 이 모든 것을 뺏어간 분인 것처럼 아주 나쁜 하나님인 것처럼 난 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그냥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쌓아가야 될 일입니다. 그럼 부모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죠. 먼저 믿은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자식들은 보고 배우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있어야 될 것, 가정 안에 충만해야 될 것,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만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정 안에 충만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정 전체가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필요와 문제와 환경을 보기 이전에 우리 안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혹시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정하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할 건가? 누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건가? 누가 먼저 하나님만 사랑할 건가? 이런 그것은 우리 안에 먼저 믿은 사람들,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부모가 먼저 믿으면 부모가 그 일을 감당해야지. 혹시 자녀인 내가 먼저 믿었으면 내가 그 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십계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의 약속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존경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히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강하게 말씀하세요. 부모 공경 안 하고 부모 없인 여긴 사람 쳐 죽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경외함 없으면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공경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성경에 디모데전서 5장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여러분, 이 가족을 돌보라는 말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말이에요?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경외함,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우린 엉뚱하게 가정을 섬길 수 있다고. 그렇게 되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부르심 받을 때 그래요. 가정의 형편 뻔히 아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게 어렵죠. 그런 성교사님들 많아요. 엄마, 뭐 아버지가 불편한데 선교지에 가 있는 분. 늘 마음 한편에 이제 부모에 대한 이제 이 안타까운 마음이 남아있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가요. 하나님이 이 부모님, 나의 편찮으신 아버지, 노부모, 하나님 어떻게 책임지실지 마음에 불안하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부르심 따라 갑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 부모 때문에 부르심을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부르심 무조건 쫓아가야 되니까 가족들 버리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때로는 너를 통해서 가정을 돌볼 건지 하나님 내가 돌볼 테니까 너는 부르심 따라가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 무엇인가 내 스스로 하려고 하면 부르심은 부르심대로 못 쫓아가고 가정은 가정대로 책임질 수 없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서 밥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왜 손 씻지 않습니까? 왜 장로의 전통을 따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너희야말로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부모님 공경하라고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라고 해놓고 좋은 것을 부모에게 주지 않는 것. 그들의 마음 안에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단지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온전히 공경할 수 있고 자녀를 정말 노엽지 않게 말씀으로 키울 수 있고 형제와 형제가 서로 우애를 돈독히 하며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없이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외식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기 원하세요. 그리고 가족이, 믿음의 가족이, 믿음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가정들을 통해서 이 땅 안에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정이 어때야 되는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이 어떻게 흘러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만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기반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형제 자매 안에 형제 우애가 쌓여가는 것. 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남편 아내 되어야 합니다. 자식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 되어야 합니다. 부모보다, 때론 형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될 수 있어요. 이거 먼저 돼야 정말 존중하고 순종하는 남편을 돕는 아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 될 수 있는 거. 진심으로 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경외함이 있는 가정,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찬 가정,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에 함께 순종하는 가정, 여러분 그런 가정 되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돌아보는 그런 5월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하나님께도 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상황이나 나의 가정 환경 자체를 너무 어렵게 때로는 슬프게 소망 없음으로 보지 말고 다시 한번 이것들을 나를 통해서 회복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나와 나의 가족 전체가 소망이 되도록 그리고 미래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루게 될 가족들이 그런 가족 되도록 내가 그런 사람 되도록 좀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